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 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불경죄로 숙청됐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불경과 불충죄로 지난달 30일 비밀리에 숙청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북한의 군부 서열 2위로 재작년 처형된 장성택 이후 숙청된 북한 최고위급 인사입니다. 한국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이 지난달 2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재하는 군 1군 보고대회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으며 평소 김 제1위원장의 군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이 평양 순안구역 내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위 간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총살됐다는 첩보도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와 칠러블리주의 반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사태와 관련한 평화 합의를 이행하는 데 있어 지금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미 국무장관은 오늘 터키 안탈리아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외무장관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어제는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만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케리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같은 복잡한 세계 현안을 해결하는 데는 주요 의사결정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의 러시아 방문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사태 등을 놓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과거 냉전 시대 이후 가장 악화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어제 카리브해 섬나라인 아이티를 방문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010년 큰 지진 피해를 입었던 빈곤 국가 아이티에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어제 아이티 수도 포르토 프랭스의 챔프드 마르스 광장에서 행한 연설에서 아이티의 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해 1억 4,5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티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앞서 이번 주 프랑스령인 카리브해 과들루프 섬을 방문해 프랑스는 아이티에 빚을 졌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구금자들에 대한 공안 당국의 인권 침해가 여전히 큰 문제라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공안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 고문을 통해 받아낸 자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공안이 영상 카메라 앞에서 신문을 하지만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려는 의도로 고문을 가할 때 카메라 전원을 끄고 수감자들을 다룬다고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번 조사에 응한 수감자와 가족, 변호사, 전직 관리들의 48%가 용의자들이 신문 과정에서 손목이 의자에 묶인 채 음식과 물 등을 제공받지 못하기도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네팔에서 어제 발생한 추가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65명으로 늘었습니다. 네팔 내무부는 오늘 현재 부상자도 약 2,000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팔에서는 앞서 지난달 25일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8천여 명이 사망한 가운데 어제 또다시 인근 지역에 7.3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여진이 계속되자 주민들은 건물 붕괴 등에 대한 불안 등으로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네팔에서 구호 활동을 벌이던 미군 헬리콥터 한 대가 어제 실종돼 군 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실종 헬기에 미 해병대원 6명과 네팔인 2명이 탑승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어젯밤 열차 탈선 사고가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졌습니다. 암트랙으로 불리는 이 열차는 이날 적어도 243명의 승객을 태우고 워싱턴을 출발해 뉴욕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마이클 루터 필라델피아 시장은 열차 기관실과 객실 6량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고 현장은 처참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5월 13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전격 숙청됐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전했습니다.
공포정치가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한군은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선양대표부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고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군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최근 불경죄로 숙청됐다고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최측근들의 잇단 숙청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독단 정치와 공포 정치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13일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 대한 불경과 불충죄로 지난달 30일 비밀리에 숙청됐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북한의 군부 서열 2위로 재작년 처형된 장성택 이후 숙청된 인사로는 가장 고위급입니다. 한국의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이 지난달 24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재하는 군 일꾼 대회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적발됐고 평소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군 관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한 것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이 평양에 있는 군관학교 사격장에서 고위 간부 수백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총살됐다는 첩보도 입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 부장이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있지만 현재 정황상 모반 가능성보다는 불경죄, 다시 말해 유일영도체계 10대 원칙 위반이 사유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현 부장이 숙청된 사유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불발과 연관성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국정원은 현영철 부장의 숙청이 과거 장성택이나 이용호 총참모장의 숙청 때와 달리 당 정치국의 결정이나 재판 진행 없이 체포 2,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점이 특징이라며 김정은 제1위원장의 독단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3년 동안 7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고위 간부들의 잇따른 숙청으로 김정은 체제의 공포 통치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뭐 우리 정부가 볼 때는 북한은 이러한 숙청 등을 통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김정은 유일 영도 체계 공과를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공포 정치가 장기적으로 북한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함께 최근 독살설이 제기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인 김경희의 신변에는 이상징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군부의 핵심 실세였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북한 야전군인의 대표주자로 일컬어지는 인물입니다. 군 강경파로 지난달 러시아의 한 행사에서는 미국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숙청된 것으로 전해진 현영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한국의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에 이어 북한 군부 서열 2위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대장 승진을 함께하는 등 김 제1위원장의 후견 세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1949년생으로 알려진 현 부장은 주로 야전군에서 활동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지난 2006년 백두산 서쪽 북중 국경지대를 담당하는 8군 단장으로 복무했습니다. 현 부장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건 김 제1위원장이 본격적으로 후계자 수업을 받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2010년 9월 현 부장은 김 제1위원장과 그의 고모 김경희, 최룡해 노동당 비서 등과 함께 대장 칭호를 받으며 인민군 대장에 올랐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후 발표된 장애위원회 명단엔 77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2년 7월엔 리영호의 뒤를 이어 북한군 총참모장 겸 차수로 초고속 승진하면서 김정은 시대의 실세 중 한 명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6월엔 장정남을 밀어내고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으며 3개월 후엔 북한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위원 자리에도 진입했습니다.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박사입니다.
현영 철은 뭐 이영호 전 총참모장, 2011년에 숙청된 이영호, 그다음에 며칠 전에 사망한 김격식과 함께 좀 야전 군인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에? 그래서 지금 지휘 계통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력부장 되면서 3위였던 무력부장이 2위로 올라왔어요. 군 정권의 영향력이 증대됐는데
이후 현 부장은 김정은 정권을 구성하는 엘리트 계층인 빨치산 2세대의 핵심 구성원으로 북한 체제 내에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또 김제1위원장의 군 훈련 시찰과 각종 행사나 계기마다 김제1위원장을 밀착 수행했습니다. 군부 강경파로 분류되는 현 부장은 지난달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최고 집권자가 공공연히 국제사회의 일원이며 당당한 자주독립 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붕괴를 공언하는 것과 같은 강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세계입니다.
현 부장은 하지만 지난달 24일 조선인민군 제5차 훈련 일꾼 대회에서 눈을 감고 조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김제1위원장에게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30일 1분에 1200발이 발사된다는 고사포로 공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가 갈수록 도를 더해가는 양상입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식의 공포 정치는 오히려 정권 안정을 해치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이 밝힌 현영철 북한인민무력부장에 대한 숙청 과정은 현대 문명국가에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잔혹합니다. 사법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총살됐다는 점, 항공기 요격에 쓰이는 고사포가 처형 수단으로 쓰였다는 점,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불만 표출이나 이의 제기, 공개석상에서의 졸음이 처형의 이유였다는 점 등 하나같이 절대군주 시대를 연상케 합니다. 김 제1위원장의 이런 공포 정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지난 2013년 자신의 고모부이자 김정은 체제 수립의 1등 공신이었던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반국가 행위 등을 이유로 처형했습니다. 또 올해 들어선 내각 임업성 부상을 포함해 고위 간부 15명을 처형했다고 한국국가정보원이 지난달 말 전했습니다. 이번에도 현영철 외 마원춘 전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변인선 전 군 총참모부 작전국장, 한광상 전 노동당 재정경리부장 등 한때 김정은 체제의 핵심 실세로 통하던 간부들이 숙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자들이 대대로 공포 정치를 통해 지도층과 주민들의 복종을 끌어내고 권력 안정을 꾀했지만 김 제1위원장의 방식은 선대 지도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은 주로 핵심 실세와 고위직의 개인들을 표적으로 주기적으로 숙청을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권의 위협이 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한꺼번에 제거하고 일이 마무리되면 손을 터는 선대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주기적으로 상층 간부 중에서 개인들을 골라내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숙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숙청 방법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그 북한의 상층 지도부 전체를 상대로 일종의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는 체제 위협과 같은 엄중한 정치적 이유를 들어 체계적으로 정적을 숙청했다면 김 제1위원장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사소한 행동까지 빌미삼아 처형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박형중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너무 어린 나이에 권력을 잡은 탓에 주변 인물들을 장악하는 데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제1위원장이 이런 컴플렉스가 핵심 측근들을 겨냥한 화살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김 제1위원장이 계속해서 측근들의 사소한 행동이나 건설적인 문제제기까지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즉흥적이고 폭력적으로 반응할 경우 정권 안정에 오히려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권력 엘리트들이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일반 주민들까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권에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즉, 측근들을 겨냥한 화살이 나중에는 김제1위원장 자신에게 부메랑이 돼 되돌아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군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 지역에서 오늘부터 사흘간 포사격 훈련을 한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군은 경계 태세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사격 구역을 설정하고 한국 측 해역을 향해 포사격 훈련을 계획한 것은 한국 측을 위협해 긴장을 조성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합참은 북한이 한국 해역 측으로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비해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서해상에 대한 경계와 감시 강화 등 만반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13일 오후 3시부터 오는 15일 24시까지 서해 백령도와 연평도 일대 북방 한계선 NLL 이북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는 내용의 전통문을 보내왔다고 한국합참이 밝혔습니다. 북한군 서남전선 군사령부 명의의 이 전통문은 한국합참 앞으로 보내졌으며 서해 군통신선으로 전송됐습니다. 북한이 서해 NLL 이북 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벌이게 되면 포탄의 일부가 NLL 남쪽에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북한군은 NLL 이북 해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실시해 이 가운데 일부 포탄이 NLL 남쪽 바다에 떨어져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8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서해 북측 해상 붕괴선을 침범하는 남측 함정에 대해 조준 타격을 하겠다는 위협성 전통문을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12일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주문해 서북도서 해역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북한의 양면성이란 제목의 동영상을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주장과 실제 북한의 모습을 비교해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작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정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제작한 16분 분량의 기록영화는 북한의 전반적인 이중적 실태와 변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 개방을 통한 국제협력이라는 세계적인 흐름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정권과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선전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북한의 공식 주장과 현실이 다른 북한의 겉과 속, 지금부터 그 실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북한이 헌법을 통해 인민대중이 중심인 사회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명백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노동당이 지배하는 일당 독재체제이며 수령이 지배하는 1인 독재체제이다. 어느 독재 국가에서도 볼 수 없었던 3대에 걸쳐 권력이 세습됨으로써 스스로 세습 군주체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주민들은 행위의 주체가 아니라 수령과 당의 지도와 통제의 대상일 뿐이다.
영상은 북한 정권이 2012년까지 강성대국을 완성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도 오직 세습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하고 모든 자원을 군대에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선군 정치를 지속하고 있다.
또 북한이 말로는 우리 민족끼리란 민족 공조론을 강조하지만 핵 문제와 평화 체제 등 남북 관계와 통일 문제에서 남한을 배제하려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계획경제가 아닌 장마당에 의존해 자력갱생으로 살아가고 있고 북한 정권이 체제의 우월성 선전을 위해 내세운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도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교과서와 학용품, 교복 등 학교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개인이 구해야 하고 교육기자재와 연료 등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까지도 학생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무상치료제도 붕괴되어 의약품과 치료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의사들은 경제난으로 배급과 수입을 받지 못하자 불법적인 사설 의료 행위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 30년간 소아과 의사를 했던 탈북민 김상춘 씨는 영상에서 북한은 이제 환자가 모든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우대가르들이 그 의약품 공급소에서 이미 약을 고가 약들 다 걷어개가요. 그러니까 고가 약을 싸자면 개인 장사꾼들 가서 그래. 돈을 엄청나게 미게 돼도 자기 남편 아이들 살고자 그거 써야 되니까 모든 게 부담이.
영상은 이어 출신 성분 차별 등 평등과 모순되는 사회 실태가 여전하지만 개인의 장마당 경제 활동 증가로 주민들의 가치관이 크게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인들의 시장 경제 활동이 증가하면서 집단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물질과 돈을 중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직 생활에 대한 참여가 저조해지고 사회 이완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단주의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있다.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란 집단 중심의 인생관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그 자리를 개인과 가족 중심의 인생관이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통일교육원이 공개한 영상은 또 외부 정보의 유입과 이른바 한류 바람, 손전화기와 컴퓨터 보급이 늘며 정보 유통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과 달리 심각한 인권 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은 이어 북한 정권의 가치와 이념이 현실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변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진정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북한은 주민들의 삶을 외면한 채 체제와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선전 담론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국제사회 현실과 또 북한 주민들의 요구를 직시하면서 개혁 개방을 통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임금의 10%밖에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가 12일 한국의 대북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함께 북한 해외노동자 현황과 인권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이승주 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외화벌이를 위해 세계 16개 나라에 5만 명 내지 6만 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에 해외로 나가지만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심각한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이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상해를 입거나 죽음을 당한 노동자는 부지기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적극적인 북한 당국의 조치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은 특히 북한 노동자들은 사실상 휴일이 주어지지 않은 데다 하루 최고 18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임금의 최고 90%를 당국에 빼앗기고 실제로 받는 액수는 10%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외에서 강제된 노동과 임금 착취, 노예 수준의 어떤 노동을 강요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실은 명백히 인권 침해 행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사라 맨델슨 연구원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이 인신매매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What I see described in the report is workers are told maybe one thing, but then they end up in another place with their passport.
북한 노동자들이 당초 얘기와는 다른 곳에서 일하고 여권을 빼앗기는가 하면 이동의 자유도 없는 데다가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상황은 인신매매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스캇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국가 주도의 인신매매라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적어도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시장 경제를 경험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일부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My sense is that these workers are so regimented that their actual contact with the
북한 노동자들은 엄격한 통제로 인해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배울 기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을 통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파급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놀란드 부소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윤여상 소장은 북한 근로자들이 파견된 해외 현장은 세계에서 가장 통제되고 폐쇄적인 사회인 북한의 축소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북한 사회에서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방식의 일을 하고 똑같은 통제를 받고 똑같은 인권 침해를 받고 어쩌면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사회가 작은 북한 사회가 전 세계에 적어도 20곳 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윤 소장은 국제사회가 노력하면 북한 노동자들이 나와 있는 작은 북한 사회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좀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로베르타 코엔 연구원은 북한이 인권 침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엔 연구원은 북한의 해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최근 카타르의 건설회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that is quite an important event and could be some kind of basis.
카타르 회사의 이번 조치는 매우 중요하며 다른 회사들이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미국 지부의 티 쿠마로 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 실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one issue that missed in the commission of inquiry was the plight of workers, North Korean workers around the world.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실태가 빠졌다는 겁니다. 쿠마라 국장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응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를 만든 국제사회가 의미 있는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일본 경찰이 조청년 의장의 차남을 송이버섯 불법 수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조청년은 강력히 반발했지만 일본 정부는 법과 증거에 의한 수사라고 밝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친북단체인 제1조선인총연합회 조청년의 허종만 의장 차남이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12일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50살인 허정도 씨는 조총련 산하 식품도매회사인 조선특산물 판매의 김용작 사장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 북한으로부터 송이버섯 약 1,800kg을 중국산이라고 속여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교역을 금지한 뒤에 이 조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선 특산물 판매와 북한 업자가 체결한 송이버섯 거래 계약서와 관련 문서를 압수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북한으로 계속 송금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도 있어 경찰은 허정도 씨가 송이버섯 판매 대금을 북한에 보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허 씨 등 용의자들이 북한 업자에게 송이버섯을 중국으로 보내게 한 뒤에 일본 무역회사 도호를 통해 일본으로 수입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경찰은 이미 지난 3월 도호의 리동철 사장을 전격 체포하고 허종만 조총련 의장과 남승우 부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 대사관 역할을 하고 있는 조 총련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허정도 씨는 체포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고 허종만 의장도 일본 정부의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의장은 일본 경찰이 자신의 차남을 체포한 데는 북일 관계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북일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허 씨의 체포에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은 법치 국가이며 법과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장관은 허 의장 차남의 체포가 북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북한이 북일 합의에 따라 일본인 납치 문제 재조사 결과를 신속하고도 솔직하게 일본에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도 12일 기자들에게 일본은 북일 합의 이행을 위해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며 북한의 성실한 태도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5월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조건으로 일본인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일본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차 재조사 결과조차 일본에 통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달 초 일본 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일본 정부의 조 총련 압수수색과 대북 인권 압박을 문제 삼으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북일 정부 간 대화도 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중국 선양에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대표부가 개설됐습니다. 초대 대표는 리분희 전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이 맡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이분희 전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이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선양 대표부의 초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1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국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선양 대표부를 개설했다며 이분희 전 서기장이 초대 대표를 맡아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조선장애자체육협회 서기장으로서 장애인 체육 분야에 전념했지만 앞으로는 체육뿐 아니라 예술과 문화 분야의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사업을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이 해외 대표부를 개설한 것은 지난 2010년 베이징 대표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중국 선양시는 랴오닝성의 성도이자 중국 동북 삼성에서 제일 큰 도시로 경제와 문화, 교통, 군사의 중심지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징 대표부는 북한 내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인들의 방북을 돕는 활동을 주로 해온 반면에 신설된 선양 대표부는 국제 교류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 소식통은 선양 대표부가 국제사회와 평양 간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국제 교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은 1998년에 조선장애자지원협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05년에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원회로 확대됐고 중앙위원회 아래 체육협회와 예술협회 그리고 교육과 재활 담당 기관을 두고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들어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하는 등 국제 교류를 확대하기 시작했고 특히 올해 초에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청소년 장애인 예술 공연을 펼쳐 주목을 받았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멸종위기에 코뿔소 밀렵이 상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잠비크에서 북한인 두 명이 코뿔소 뿔을 밀매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재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남동부에 위치한 모잠비크에서 북한인 두 명이 코뿔소 뿔 밀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모잠비크에서 발행되는 베르다드 신문과 모리셔스에서 발행되는 언론 매체 올 아프리카는 지난 5일자에서 모잠비크인 2명과 한국인 2명이 코뿔소뿔 밀매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8일 VOA에 현지 경찰에 문의한 결과 체포된 이들이 한국인이 아닌 북한인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들은 지난 3일 마푸토시 중부에서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차에서는 거래가 금지된 코뿔소뿔 4.6kg과 미화 $93,500, 남아프리카 공화국 화폐 2,400랜드가 나왔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잠비크 수도인 마푸토 경찰청의 올란두 무두마니 대변인은 4일 기자회견에서 범죄수사대와 농업부, 세관 등 관계기관들이 이들이 소지한 현금 출처를 조사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면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소지한 현금은 코뿔소뿔 밀매로 벌어들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무드마니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재 한국 대사관은 체포된 북한인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매체 올 아프리카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밀렵된 코뿔소뿔이 아시아로 넘어가기 전 마푸토를 경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압수된 코뿔소뿔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크루거 국립공원에서 밀렵된 것이 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모잠비크에서는 이미 검은색과 흰색 코뿔소가 모두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뿔소뿔은 베트남 등 아시아의 암시장에서 금보다 비싼 1kg당 6만 달러 정도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코뿔소뿔이 암 등 질병을 치유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탈북자들로 구성된 축구단이 최근 정식 출범했습니다. 축구단 활동은 지난 2011년부터 해왔습니다. 매주 일요일 서울의 한 대학 운동장에 모여서 연습과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이고. 현식아.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 운동장. 축구 시합이 한창인데요. 경기가 달아오르자 여기저기서 북한 사투리가 터져나옵니다. 축구로 하나 된 탈북민 축구단 FC 미래인데요. 탈북민 스포츠 연합인 통일미래연대 축구 동호회로 시작돼 지난 3월에는 FC 미래 축구단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자유총연맹과 통일미래연대가 함께 정식 출범했습니다. 통일미래연대의 대표이자 FC 미래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현준 씨의 설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정착하면서 문화적 소통이 잘 되지 않고 또 사회 정착 과정에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 다 스포츠 정신으로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 한국 축구 동호회원들과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경기를 하면서 서로 우리 소통도 잘 되고 사회 정착에 필요한 정보도 서로 교환할 수 있고 이런 의미에서 창단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해요.
다 같이 해요.
손목 발목 좀 올려주고요. 하나 둘 셋 넷
FC 미래 단원들끼리 매주 연습을 하고 있고 다양한 팀들과 친선 경기를 열기도 하는데요.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았던 종목인 축구를 한국에 와서도 즐길 수 있어서 단원들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수비 북한에서도 인기가 많죠. 축구단이 무엇인 것도 남북한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스포츠적인 그런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하나가 되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런 축구를 조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 분들하고 축구도 하면서 말하자면 화해를 더 하고
지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쭉 열심히 해서 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려고.
목 좀 벌려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축구단 활동을 통해 단원들끼리도 많이 친해졌고
함께 경기하는 상대편과도 마음을 열고 교류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 일석이조입니다.
승패를 떠나서 우리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또 가까워질 수 있고 일단 건강도 좋잖아요. 뭐 여러 곳에서 모이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각자의 일하는 부분도 다르고 서로 정보를 많이 교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취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같이 이렇게 뭐 자주 만나지 못하고 이런 장소가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점 한두 가지 아니지요. 그래서 간단히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평일에는 일하고 주말에는 또 집에서 혼자서 휴식하는 일보다도 원래 우리 북한은 집시생활 그 습관 있잖아요. 네, 조직적인 거. 네, 한국하고 다른 건 그게요. 개인주의 아니고 집단주의거든요. 그래도 그 기억으로 뭐 습관된 사람들이니까 집에서 혼자 휴식하기 너무 고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서 뭐 그렇게 뭐 잘 찾진 못하는 기술들이지만 그렇게 축구단 모아가지고 정말 큰 소리 치면서 소리치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정말 인간답게 이것도 내 조국이다 이런 감정 가지고 서로 어울려서 이루느라면서 의사소통도 통하고
그동안 공군사관학교 등 다양한 단체와 경기를 해왔는데요. 매주 친선 경기를 원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이날은 노원구 지역의 공무원팀과의 경기입니다.
네, 한 저 동포로서 그쪽에서 한 친구는 실력이 특출나던데요. 북한에서 체육대학 다니다가 온 친구도 있고 잘 뛰더라고요. 아 좋죠. 남북통일이 빨리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같이 예? 운동도 하고
잘하는 친구들이 또 몇 있다고 그래서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평소에 몸 단련하고 하는 게 그게 지금 좋지 무슨 선수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 자유를 만끽하고 그 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세요.
화이팅!
상대팀들도 FC 미래와의 경기를 통해 탈북민들에 대해 좀 더 가깝게 느끼게 됐는데요.
아, 일단은 뭐 기분 좋고요. 같이 어울릴 수 있다는 걸 또 저희도 기분 좋고 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벽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운동장에서 같이 뛴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기대가 되고
매주 일요일 축구 경기를 하면서 외로움도 덜고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FC 미래 축구단. 앞으로도 사회 정착과 적응을 위해 다양한 문화 체육 교류를 펼칠 예정입니다.
예, 바람이 있으면 제가 이거 창단해 놓으면서 지금 수산 회원들이 가입이 들어와요. 지금 제가 가입 받은 만 사람이 한 60명이 넘는데 저로서는 너무 아름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뭐 정부 차원보다도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다시 품어주고 좀 더 이렇게 보듬어주는 이런 손길이 있었으면 좀 쉽지 않겠냐. 그럼 우리 탈북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정착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그 탈북 청소년들이나 탈북자들이 그 이런 조기 축구 운동들에 그 많이 광범하게 참가해서 이미 한국 사회에 그 정착하는데 많은 거의 기회를 했으면 좋겠고 통일을 앞당기는데 서로 다 기회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뿐입니다.
힘내서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목 좀 벌려주고요. 하나, 둘.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큰 소식 어떤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서울에서는 예비군 교육장에서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두 명이 숨지고 네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일어난 GOP 총기 난사 사고로 군대 내 총기 관리의 안전을 기하고 있는 텐데요. 예비군 교육장에서의 총기 난사 사고가 나서 또다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사건인지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총기 사고가 난 곳은 서울에서 경기도 과천의 경계 지역인 서울 내곡동에 자리한 예비군 훈련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예비군은 정규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제대 후에 6년 차까지 1년에 한 차례 이상 뭐 2박 3일 동원 훈련이나 하루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그 다양한 형식의 군사 훈련을 받는 비정규군입니다. 사고가 난 현장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동원 훈련에 들어가 사격 훈련을 받고 있던 23살 최모 씨가 자신의 총구를 다른 예비군을 향해서 발사를 한 겁니다. 사고 현장에는 대위 등 현역군인 9명이 있었지만 최 씨의 행동을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3살 청년이 동료 예비군을 향해서 총을 난사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도 밝혀졌나요?
최 씨가 현장에서 자신에게 총을 쏴 숨졌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현역 군인 시절에 관심병사로 분류가 돼서 부대를 여러 차례 옮긴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심병사는 군대 안에 어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병사를 일컫는 말인데요. 최 씨는 병적 기록상 그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습니다. 돌발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예비군 훈련 현장에서는 특별한 관리 없이 일반 예비군과 똑같이 실탄을 지급하고 사격 훈련을 하도록 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난 93년과 94년 예비군 훈련장에서 포사격 훈련 중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또 M16 실탄 사고로 뭐 20여 명의 예비군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007년과 지난해에도 총기 사고가 일어나 예비군 훈련 안전관리에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비군 훈련장의 불행한 사건 소식 들어봤습니다. 서울통신 다음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한국 사회의 큰 화두 가운데 하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문제입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한국 정부가 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한국 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패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보상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먼저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신원 비밀 보장 의무를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일체의 신고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법원 증언이나 고발 등으로 외부에 부패 행위를 알린 사람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를 받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도록 걱정 없이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부정부패를 신고하려다가 오히려 해를 당할까 봐 주저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방향 조정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지금은 한국 돈 1억 원이었는데 2억 원으로 두 배를 인상한다는 겁니다. 또 내부 고발자를 신분을 누설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뭐 예를 들자면 공사 현장의 감독관이 공사비를 지나치게 계상했다면서 발주기관에 신고를 했는데 관계 관청이 기관 측에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서 신고를 취하하도록 조명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징계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이고요. 또 신고를 했다가 뭐 국회나 법원에서 증언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경우도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제도를 철저히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한국산 들기름은 일본에 많이 팔리고요. 한국산 조제 분유, 아이들이 먹는 분유는 중국과 베트남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각 분야별 수출액을 조사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들기름과 아기들이 먹는 조제 분유가 일본, 중국, 베트남으로 팔린다는 건데 얼마나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 들어서 4월까지의 수출액만 보겠습니다. 들기름은 268만 1000달러가 수출됐습니다. 제조 분유는 3578만 1000달러치가 수출됐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보니까 들기름은 무려 2074%, 조제분유는 47%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수출된 들기름이 무려 257만 1000달러였습니다.
네, 한국의 들기름 수출액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팔리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효과였습니다.
네.
최근 일본의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오메가3가 치매 예방에 좋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소개가 됐답니다. 오메가3는 바로 들기름의 주 성분이기도 한데요. 일본은 이 들기름 생산 기반이 좋지 않아서 덕분에 한국산 들기름 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국산 저지의 분유가 중국과 베트남에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중국에서 한국산 조제 분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그 멜라민 분유 파동이 있었던 2008년 이후부터입니다. 중국에서는 2004년에도 가짜 분유 사건이 있어서 이 중국산 분유에 대한 그 중국 안에서의 불신이 커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네.
지난해 중국 정부가 그 제조 분유 허가 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그 50여 개 업체의 허가를 취소한 반면에 한국의 제조 분유 기업이 중국 당국의 뭐 식품안전관리 인증도 받고 또 국제원료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아서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한국산 조제 분유가 아시아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유제품이다. 또 유산균 함유 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상품 판매 전략을 강화했는데 이것이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팔린 한국산 조제 분유는 7,450만 달러 규모였습니다.
네, 베트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베트남은 원래 조제 분유 시장이 수입산 제품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또 덴마크와 스위스 등 유럽산 제품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네.
이 한국산 조제 분유가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한류 바람의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과 홍콩에서 한국산 조제 분유가 인기가 있다는 소식이 베트남에도 입소문을 타고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품질도 좋고 식품 안정성도 있고 거기다가 합리적 가격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그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요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또 최근 그 한국과 베트남 사이에 FTA가 체결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부과됐던 10에서 20%의 수입 관세가 3년 안으로 또 철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현지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은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한국 관계자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지난해 한국산 제조 분유 수출은 2013년에 비해서 54%나 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통신 더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오늘도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악화된 양국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안이 여전히 범죄 용의자들을 고문하고 불법적으로 심문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케리 장관이 어제 러시아 흑해연안 휴양도시 소치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처음이었습니다. 2년여 만이었는데요. 이외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두 나라 관계가 냉전 이후 최악인 상황인데요. 하지만 어제 회담으로 미국이 러시아와의 고위급 대화를 본격적으로 재개하고 두 나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회담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케리 장관과 푸틴 대통령 모두 국제 현안 해결을 위한 이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일단 보이는 측면에서는 대립보다는 화해의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회의도 4시간 가까이 길게 진행됐는데요. 케리 장관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별도의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회담에서 어떤 의제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이란 핵협상 타결 문제, 또 시리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 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고요. 또 양측 모두 얼어붙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관련해서 새롭고 획기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두 나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양측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네, 우선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두 나라가 앞서 협력해서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제거한 점을 언급하면서 두 나라가 힘을 합칠 때 진정한 진전과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의 기존의 입장을 거듭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케리 장관은 시리아에서 협상을 통한 아사드 정권의 교체 없이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 반정부 세력들이 정치적 협상의 조건으로 아사드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오갔습니까?
러시아는 여전히 어제 회담에서도 우크라이나 반군을 군사 지원하고 있다는 미국과 서방국들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앞서 네. 나토는 이런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이런 증거들을 공개한 바 있죠. 러시아는 오히려 미국이 휴전협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주장도 반복했는데요. 하지만 회담 후에 케리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두 나라의 공통의 입장을 강조했는데 라브로프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발과 악화 원인에 대해선 두 나라의 입장이 다르지만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케리 장관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에서도요. 우크라이나 휴전협정이 철저히 이행돼야 하며 동부에서 다시 군사작전이 재개돼서는 안 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했고요. 조만간 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반군 사이에 직간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러시아 정부는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요?
네, 크렘린궁은 이번 회담이 매우 유용하고 긍정적이었으며 필요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도 회담을 통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회담에 대해서 두 나라가 직접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었죠. 한편 미국의 러시아 전문가들은요, 러시아 푸틴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자로 비춰지기를 원하고 또 구소련 시절 같은 영향력과 위성을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이런 고위급 회담은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여전히 공안의 범죄 용의자에 대한 고문과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군요.
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요, 중국 당국이 이 고문과 불법적인 신문을 금지하는 등 이 관련 법제 개혁을 지난 2009년에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후에도 여전히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는 건데요. 휴먼라이츠 워치는 중국의 치안 인력이 매우 부족하며 수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자백을 받기 위해 불법적인 고문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새 형사법에 따라 공안이 용의자를 조사할 때는 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조사를 할 때는 비디오를 켜놨다가 고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고문의 방법도 공개를 했나요?
네, 일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최근 중국에서 구금됐던 이 범죄 용의자 48명과 이들의 가족 또 이들의 변호인들을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언한 내용들을 보면 이 손목을 고정하는 호랑이 의자라는 고문기구에 며칠씩 묶여있거나 또 족쇄가 채워지고 벌게 벗긴 채 의자에 묶이고 또 손목을 묶여서 천장에 매달리는 등 불법적인 이런 고문과 신문 방법이 쓰이고 있었고요. 또 신문을 받는 동안에 음식과 물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또 공안의 묵인하에 같은 방에 수감된 용의자로부터 테러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모두 법으로 금지된 것들입니다.
이 중국이 외부적으로는 고문을 금지하는 등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문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공개된 재판 15만 8천 건 중에 고문이 의심되는 사례가 400여 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이 고문으로 획득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한 경우는 23건에 불과했고요. 또 이 중에 무죄를 받은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휴먼라이츠 워치는 중국 공안이 고문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할 경우에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요. 또 기소되지 않은 용의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고 또 용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도 도입할 것을 중국 당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대해서 중국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직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코리아사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뉴스 헤드라인, 미국 뉴스 따라잡기에 이어서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전해드리는 미국은 지금이 방송됩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